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예수 믿고 살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의 정의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좀 더 이 구원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그 과정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무책임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가 되고 그 새 생명이 내 안에서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잉태되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것이 예수에 의한 나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것은 초보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좀 더 깊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받는 사람이 되면은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에 의한 구원은 예수에 의해서 내가 새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에 의한 나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처음 만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가 되고 그 잉태된 생명이 해산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는 만큼 나의 옛 생명은 그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서 새 생명이 내 안에 잉태가 되고 자라난 만큼 그의 반비례에서 내 안에서는 나의 옛 생명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퇴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생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때 나는 새로운 생명을 해산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전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옛 생명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되면은 어차피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서 새로운 생명을 내가 받게 되면 나는 죄에서 벗어난 생명인 것이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온전한 죄사함을 받은 그런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에 의한 완전한 구원인 것이고 예수에 의해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은 곧 우리의 생명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에 의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에 의해서 예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지는 것 이것을 예수에 의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예수에 관한 내용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 예수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해낸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놓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낳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부터 나아진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에 의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를 죽어서 천국 보내는 그런 초보적인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 동안에 예수의 말씀으로 나를 예수에 의해서 나아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에 의해서 나아진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은 새 생명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 새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의 생명이 낙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나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고 해산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 해산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면 예수에 속한 생명을 낳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생명으로 여러분의 형제들도 새로 낳게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면 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남들도 거듭나게 하는 이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서클 안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남들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 제대로 믿는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새 생명이고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생명은 남한테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낳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낳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교인들로부터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자식을 낳을 때 무슨 보상을 바라고 자식을 낳는 게 아니죠. 그 기쁜 마음으로 자식을 해산하는 그런 고통도 감내하면서 또 양육하는 그런 수고를 하게 하면서 그 자식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부모로서 그 생명을 나눠주는 부모로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을 얻은 기쁨으로 그런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을 돈을 바라고 무슨 재물을 바라고 그렇게 자식을 키우고 길러내는 사람들은 잘못된 부모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전파될 때 거기에는 어떤 거래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냥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파되는 그 사랑의 흐름만 있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값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이 값없이라는 그 표현도 바로 이런 생명에 연관된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보상을 무엇으로 받겠느냐, 내 보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나의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같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받는 보상을 어떤 것을 자기 보상이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은 그런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어떤 이유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그런 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18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그런즉 이런 얘기는 앞에 얘기를 받는 거죠. 앞에 얘기를 받는데 무엇을 받느냐면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뭐 한 가지를 하는데 형제들이 내 자신이 자비량하는 것을 오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제대로 그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정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했었는데 바울이 16절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16절에서는 왜냐하면 내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인 참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거기 메인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인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던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평생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참되게 전하는 것으로 나는 그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산다고 얘기해놓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즉 나의 보상은 나의 상은 무엇이냐, 그렇게 사는 나의 상급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즉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상인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값없이 전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와 연결되겠습니까? 바울이 한 얘기.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복음을 전하면서 뭐하면서 전했다고 그랬죠? 자비량하면서 전했다고 그랬죠. 자비량하면서. 그러니까 자비량한다면 자기가 벌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벌며 벌이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해요. 교회 지원을 받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비량하면서 선교했다. 이 얘기로 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물론 바울이 자비량한 것은 맞지만은 지금 바울이 내가 값없이 전했던 얘기가 내가 교회에서 지원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교회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했던 것은 맞는 것이지만은 바울이 여기서 값없이라는 얘기는 그 자비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일 바울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내가 자비량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얘기하면 바울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비량했다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얘기에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바울을 잘못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면 내 돈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비량해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이 무엇을 전하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식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울을 아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참다운 새 생명을 전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돈을 교회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려고 덤벼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오해를 해서 바울을 오해해서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재물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교회 지원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비량하면 훌륭한 목회자고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바울보다 못한 인도자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판단 기준이 아, 자기 물질에 손해가 되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자기 물질에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물신의 판단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바울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울이 지금 자비량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물질에 관해 충분히 빠져있기 때문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뭐 고린도 교인들의 예를 들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렇죠. 어떤 목회자는 가끔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 많이 있죠. 책 인쇄로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목회자들한테 여러분들은 좋은 감정을 가져요? 아니면 나쁜 감정을 갖습니까? 난 교회에 신세한 지고 내가 스스로 벌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들어오는 생각이. 그 사람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아, 이게 교회에 폐 안 끼치고 혼자 자기가 벌어서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잘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얘기할 때 뭐 신문 인터뷰할 때나 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나 교회사 이렇게 지원 안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지금 바울이 쭉 해온 얘기가 목회자는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스스로 그걸 자랑삼아 얘기하느냐.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은 바울이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이 자비량하니까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판단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명을 제대로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 눈에는 생명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을 나에게 축내게 하느냐 아니면 물질을 더 보충하도록 하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 부인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어떤 집사님이 헌금을 하셨죠. 헌금을 하셨는데 이렇게 고민 끝에 하셨어요. 고민 끝에 하셔서 상당한 금액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고민하다가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려서 이제 헌금하기로 결정하고 헌금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헌금 기도를 할 기회가 있어서 기도해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 기도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감지를 하시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하면 기뻐하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은 그 헌금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낼 때 이 사람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소중한 것이 내 손에서 나가면은 이건 하나님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진짜 이 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정을 내려서 이거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축복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한다 해서 결정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단순하게 헌금 그 하나를 내느냐 이 물질의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 하나 쓴 사람의 마음이 거기 같이 가게 돼. 믿음과 마음이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정을 했을 때 그 헌금에 실려있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라는 것이죠. 축복 기도를 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여기서 잘 모르면은 하나님은 이 물질을 많이 내면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그 사람 생각에서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얘기했죠. 그 하나님이 형제님의 마음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이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물질을 많이 내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자기 자신의 헌금은 단순하게 물질의 이동이 아니라 내 마음도 같이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 물질의 이동만, 헌금의 물질의 이동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져 있고 거기에 얹혀지는 내 마음, 나의 믿음도 같이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입각에서 참다운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없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자비랑 했다는 그 내용이 아니라 값없이라는 것은 생명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값없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죠.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그 교인들한테 값없이 전하면서 교인들을 살려냈죠. 교인들을 낳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부모로서 값없이 전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값이시 전하는 것입니까? 값없이 전하는 거죠. 생명이 전달될 때 그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값없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값없이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가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값없이 그를 낳는 수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값없이라는 단어는 자비량 한다는 그 단어와 겹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특징하고 겹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으로서 값없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하고 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저기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실 때 너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라는 것은 다른 권능이 아니라 구원의 권능인 거죠. 그죠? 내 마음의 죄로 가득 찬 우리 귀신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쫓아내고 그 말씀 우리 안에 대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거저받았잖아. 예수로부터 너희가 거저 제자들이 거저받았잖아. 생명의 흐름으로 거저받았으니까 너네 줄 때 똑같은 생명 주는 방식으로 거저주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어라. 이게 생명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값없다는 꼭 물질적으로 돈 세갖고 이것이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생명의 특징이 바로 값없이 주는 것이고 값없이 건네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여기서 값없이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자비량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생명, 진짜 참다운 생명을 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값이시 보상을 바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보상을 바라는 얘기는 세상 보상을 바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값없이 전하는 바울 같은 부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참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일반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게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은 자기 자신 예수를 만나서 거저받은 생명이 있었죠. 다메섹에서 만나서 예수로부터 거저 생명을 받았죠. 이 거저받은 생명을 이제 거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거저받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신학교로 가야 되죠. 신학교로 가서 배우고 거기서 이제 신학을 좀 배우고 연습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이제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제 목회가 되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그런 모양을 보여가지고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더 멋있어 보이냐면 바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죠. 좋은 박사학위 있고 좋은 신학교 나오고 얼굴 말썽하게 생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신뢰성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때로는 아, 나는 자비량한다 하면서 난 복음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준다고 하면서 그들은 난 사례비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받는데 실질적으로 안 받았으면 이 사람이 자비량하는 거냐 이게 정말 값없이 하는 거냐 값없이 하지 않죠. 안 받으면 안 받은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죠. 아 저분은 사람이도 안 받는 분이 하는 그 칭찬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안 받기로 결정한 것은 더 큰 것을 받으려고 안 받기로 결정한 것이죠. 우리의 속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런 분은 당연히 누구를 판단하냐면 교회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 목회를 하려면 거저해야지 왜 그걸 뭘 받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 일반 상식으로 윤리도덕을 강의하는 그런 목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더라도 모든 일을 보상을 바라고 더 큰 것을 바라고 이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더 큰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좀 작은 세상 것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값없이 전한다는 이 얘기는 생명 자체를 전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 자체를 전하는 것은 정말 값없이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둘이 대비가 되는 그런 목회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두 종류의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를 하죠. 복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다가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가진 생명의 씨를 가진 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만 스승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승들은 아직 생명을 자기가 거저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워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스승에 그치는데 아비로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참다운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은 값없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값없이 생명을 주는 그 현장에 있어야 그때 우리들은 그로부터 값없이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자비량이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다. 생명은 값없이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보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이 나의 보상이다. 그런즉 나의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얘기는 결국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체의 그 삶 자체가 그것이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이 보상을 예수로부터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값없이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남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가 나의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보상이 없이 그 기쁨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을 낳은 보상이 무엇이냐? 자식을 낳은 보상은 그 자식 자체가 보상인 것이고 자식을 낳는 과정에서 그 일을 하는 게 그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이 그게 자기 자신의 보상인 것이죠. 그렇죠? 이거 딴 데로 나가서 다른 데서 보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보상은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 자체가 남을 구원하는 삶 자체가 자기 자신이 받는 보상이라고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특징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나의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뒤에는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이것이로라. 바울은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쓸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한 그것이 나의 보상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신감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이제 자비량하죠. 자비량 안 해도 되는데 자비량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자비량이 목적이 아니라 자비량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자비량하면 시험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자비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바울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권한이고 이게 나의 보상이다. 이것이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는 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이런 마음과 그런 결정이 자기 자신이 내가 이게 받는 상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대로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생명의 소중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하고 뭘 다른 걸 받는다면 이거를 팔아서 그 다른 걸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자체로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인데 이걸 하고 뭘 받아낸다는 얘기는 받아내는 것이 이것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치가. 그렇죠? 절대로 생명은 그 생명 자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제대로 된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두 가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과 내가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내가 원해서 자비량하면 자비량하고 아니 자비량하기 싫으면 뭐 교회 지원을 받아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비량해서 할 수 있는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보상이고 상급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생명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값없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같은 그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면 자비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교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께서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랑하는 이 보상의 실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예, 둘째 번 29장 19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럼 바울은 자유자죠. 자유자라는 얘기는 어둠 속에 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에 의해서 빛의 세상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이 봤을 때 이 세상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이 어둠의 사람들은 바울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해보죠. 틀리는 어둠의 판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그런 모습을 놓고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잘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는 바울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자에게 자유하다는 얘기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때가 처음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둠의 아들들 뿐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혼자 빛의 아들로 왔을 때 이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자유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들은 판단하더라도 예수께서 그들로부터 판단받지 아니할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울도 예수로부터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마찬가지 자유가 그들에게 바울이 자유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얘기할 때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의 수준을 맞춰서 그들이 모르면 모르는 그 상태가 되어서 그들과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자유를 행사해서 그들과 낮춰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는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유를 이가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이 남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을 스스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량,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자비량 안 해도 되는데 자비량 하면서까지 그들을 대하고 그들과 접하려고 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상이고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바울의 마음을 놓고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 자유를 행사하지 않고 내가 낮춤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구원받을 기회가 된다면 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참 자유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상의 재물을 내가 먹을 수 있는데 혹시 실족할까 봐 먹지 않는 그런 자기 낮춤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뭐 얘기했어요? 9절에서는 내가 자비량 하는 걸 놓고 내 자비량 안 해도 되지만 자비량 함으로 말미암아 자비량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자비량한다. 이게 자기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가 자유로운데 그러나 모든 것이 내가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은 자유는 내가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참다운 자유자의 자유로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바울의 역할을 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역할을 하는 그 전도자들 중에서도 바울처럼 값없는 생명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자유교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말씀들, 받고 있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전파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들이 변화받는 그런 도전을 많이 받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 자라나게 되면 자라날 때는 잘 모르더라도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이만큼 자라났기 때문에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걸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여러분께서 알게 됐을 때가 여러분들이 온전히 각자의 오순절의 성령 세례를 체험했을 때 그 일들이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제대로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안에 잉태된 생명을 온전히 이 말씀에 의해서 낫도록 해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국적으로 여러분들도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남은 인생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유자의 내 얘기는 그 뒤에도 계속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 세상에서 값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는 것, 선물로 주는 것, 그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생명의 특징으로서 참다운 생명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생명을 받으려면 이렇게 값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주려도 값없이 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자들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자기 몸과 정성을 다해서 값없는 이 생명을 형제들한테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자비량하기도 하는 것이고 우상제물 먹지도 않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상대와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되는 것이 참다운 생명을 가진 바울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당연히 훌륭하죠. 문제는 우리도 바울 같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들도 끝까지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셔서 이 생명을 소유해서 이제 남들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을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귀한 생명을 받아서 값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